오늘 6월 14일 주일 설교는 케빈 집사님이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호세아 1장에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호세아의 결혼 그리고 음행을 통해서 고멜이 낳은 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나타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고하고 신실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행한 영적 간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히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다시 자신에게로 돌이키시며 되찾으시는지와 그들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호세아 강해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이 장을 그냥 건너뛰고 싶다는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분량이 너무 짧은데다가 이어지는 4장과 그리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여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중에 저는 이 3장이 호세아의 결혼이라는 생동적인 예시를 사용하여 선포된 설교의 완벽한 마무리를 짓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주 짧은 장이지만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장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구속하시는 사랑을 이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짧은 장 안에서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인류를 대변하는 고멜을 보게 되며 호세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만납니다. 값을 치르시고 그 죄인을 구속하시는 모습, 사랑의 징계를 통한 그들의 성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의 약속을 이 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이 호세아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선포해온 바로 그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아 마땅하며 그분의 자비를 입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구속하시는 사랑 그리고 그 언약적인 신실하심에 그 복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의 전반부, 그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1절의 후반부입니다. 이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말하는 그 여인을 대다수의 학자들은 고멜이라고 봅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으로는 본문이 내 아내, your wife라고 하지 않고 a woman, 한 여인이라고 지칭했다는 이유로 고멜과는 전혀 다른 여인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에서 여인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이샤인데 이것은 아내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영어 성경은 이 일을 내 아내로 번역하기도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너의라는 2인칭 소유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타인, 친구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아는 예레미야 3장 20절에 마치 내가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에서 남편으로도 번역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두 단어의 사용은 고멜과 호세아를 동시에 가리키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이 이를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단어로 번역한 것은 아마도 그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멀어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멜은 여전히 엄연히 호세아의 아내였지만 그 시점에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라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이기에 이런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에게 아내라기보다는 그저 한 여인이었을 뿐이고 호세아 역시 고멜에게 남편이라기보다는 그저 한 명의 친구 같은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보아도 이 여인을 고멜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미 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타일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른 여인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전체 문맥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고멜은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정부들과 바람이 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2절에 언급된 몸값을 보면 그녀는 자신의 죄 많은 삶의 결과로 결국 노예 신세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그림은 명확합니다. 그녀는 호세아의 결혼의 언약을 깨뜨렸고 불충실함 속에서 남편을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절 후반부를 보면 개역개장으로는 again 다시 전반부입니다. 이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 구원해 주셨고 또 먹이시고 입히셨으며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기는커녕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방신들을 쫓아다니며 음란하게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간음을 말할 때 그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 언약을 짓밟는 가장 참혹한 배신으로 여깁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거나 용서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큰 죄악으로도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간음이라는 죄를 영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려 적용하여 영적 간음이라고 부를 때 이 영적 죄의 심각성을 더 무겁게 느끼기보다 오히려 육체적인 간음보다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취급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제가 끌어올려 적용하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을 물질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이동시킬 때 격화시킨다거나 낮춘다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 더 고차원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영적인 간음을 육체적인 간음보다 덜 심각한 죄로 취급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육체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세상에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 영적인 세계보다 육적인 세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몸에 배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아닌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는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영적 간음이라는 단어는 육체적 간음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게로 다가와야 합니다. 영적 간음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어떤 죄보다 엄중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그 고멜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인류를 대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목자를 떠나 방황하며 목자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죄악된 행동들을 저질렀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한다는 사실입니다. 존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본성을 가리켜 우상을 만드는 끊임없는 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있는 깎아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 재물, 성공, 커리어, 명예를 의지하거나 심지어 친구나 배우자, 부모 같은 인간을 하나님 앞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우상들이 아주 잠깐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무너뜨릴 뿐입니다. 고멜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만족을 찾기 위해 남편을 떠나 정부들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한 굴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칼빈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가 지극히 악하여 모든 면에서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교리는 죄가 우리 인간 본성의 모든 영역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를 가르쳐줍니다. 본문 시작부터 나타난 고멜의 상태는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처한 상태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고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숨고만 싶어하는 상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신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리고 10절에서 아담은 숨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숨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죄이며 그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이토록 추악합니다. 그리고 이 추악함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그것은 호세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됩니다. 너는 또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여기서 또 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다른 번역본에서 다시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진 무게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은 이미 불충실함이 증명된 여인입니다. 결혼 언약을 처참하게 짓밟았고 이미 남편을 버리고 떠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멜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했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고멜 역시 사랑받을 만한 짓을 단 한 번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저지른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어떤 형벌도 달게 받아야 할 마땅한 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죄 때문에 노예로 전락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고 그 종살이의 멍에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아내에게 가서 다시 사랑을 나타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고멜이 먼저 화를 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녀는 호세아에게 돌아가겠다고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호세아가 그녀를 데리러 가기 전에 먼저 회개한 적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화해를 위한 모든 주도권은 전적으로 호세아에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주도권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호세아가 그의 아내가 여전히 음란함 속에서 남편을 떠나 살고 있을 때에 사랑을 나타내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의 회개를 기다리지 않고 그녀를 찾아 나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고멜에게 호세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고멜에게서는 사랑받을 구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호세아의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켈빈주의의 신학의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공로나 믿음, 선함, 혹은 우리가 과거에 가졌거나 현재 가지고 있거나 또 미래에 가질 그 어떤 자격에도 근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아시는 신적 예지에 근거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관점으로만 보면 이 선택은 마치 무작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셨는지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속한 일이며 우리는 그 기준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는 데 있어서 우리 편에 요구된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은 이 사실을 명확히 가르쳐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 두 구절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주권적인 선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을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던 고멜처럼 이스라엘 역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가 고멜에게 보여준 사랑에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향한 언약적 헌신을 배신할 때조차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주신 자들에게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제약된 처지에 놓인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자신과 다시 화목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 성취된 구속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은 고멜이 속량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 나가서 방황하는 아내를 찾아냈고 그녀를 돈을 주고 되찾았습니다. 한때 자기 아내였던 여인을 이제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와야 구속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내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몸값, 대속물을 치러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이런 법이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기서 받으면이라는 것은 그냥 툭 치는 것이 아니라 소가 뿔로 들이받아 그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했을 때 그 종의 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이 바로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은을 말할 때 세겔과 개수를 세는 단위, 개는 종종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은 15개를 지불했다는 것은 노예 한 명 몸값의 절반을 치른 것이고 나머지 절반의 값은 보리로 채워 지불한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처지가 종의 몸값으로 사고 팔릴 만큼 비참하게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 역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타락한 인류의 비참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 곧 죄의 노예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로 묶여 있으며 오직 대속물이 지불되어야만 이 비참한 종살이에서 구원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의 멍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멜의 구속은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의 노예된 우리를 위해 대속물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호세아처럼 은이나 보리로 값을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분의 피가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10장 10절은 이 제사가 단 한 번에 끝난 영원한 제사라고 선언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려야 했던 짐승의 피와 달리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 한 번에 영원히 모두를 위해 드려졌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한 속죄 혹은 특정적 구속의 교리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교리는 예수님의 피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가능성만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의 실제적인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시는 자들은 구원은 어쩌면 일어날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어진 실제입니다. 호세아가 값을 치르자 고멜은 여전히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 값을 치르셨기에 그들의 구원은 완벽하게 보장되었습니다. 그분은 보혈로 자기 백성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실제적인 구속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알마니안 주의자들이 말하는 보편 속죄, universal atonement 교리와는 정반대로 배치됩니다.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가능성만을 열어주었을 뿐이며 인간이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할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구원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행 비행기 티켓을 모두 사서 결제해 두셨다는 비유입니다. 보편 속죄론에 따르면 그 티켓은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고 인간은 오직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 그 비행기에 탑승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제한속죄 특정적 구속은 좌석번호가 명시된 탑승권이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이미 체크인을 마쳤고 비행기는 여러분을 남겨두고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 교리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량된 모든 죄인은 주님께서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속량하신 자들 중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비행기는 탑승권을 가진 자들을 기르고 결코 먼저 출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적용되는 성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이제 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는 고멜을 값을 치르고 속량한 뒤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녀를 아내의 자리에 복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데려온 그 순간에 곧바로 아내로서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호세아가 그녀를 데려오자마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내로 극진히 대하고 사랑을 쏟아부었다면 그것은 고멜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친 관용과 쉬운 용서가 잘못된 행위를 하며 바르지 않던 길을 가던 사람에게는 많은 경우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악의 무서운 대가와 파장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음에 또 잘못해도 어차피 구원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지기 쉽게 됩니다. 만약 호세아가 고멜을 그 즉시 아무 조건 없이 전처럼 대했다면 부정한 행위에 대해 지나친 관대함 때문에 오히려 아내에게 더 큰 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 어리석은 남자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게 무슨 짓을 해도 결국 나를 구해주고 다시 데려올 거야 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을 것이고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로 또 다시 음란한 옛 생활로 돌아가기 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용서하면서 그녀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여 관계 회복을 위한 조건을 그녀에게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많은 날 동안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내고 abide로 번역된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집에 앉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고멜에게 일정 기간 동안 외출을 삼가고 집에만 머물도록 일종의 격리, 가금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많은 날 동안이라는 표현은 호세아가 고멜의 도덕적 변화를 확신할 때까지 즉 그녀가 음란한 삶을 완전히 청산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을 정해두었음을 의미합니다. 호세아는 그녀에게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는 규칙을 주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다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직역하면 너는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다 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히브리어 이샤가 여인과 아내를 동시에 뜻하는 이시라는 단어 역시 남자와 남편을 동시에 뜻합니다. 즉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로서 집에 머물러야 했지만 부부로서의 권리는 잠시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구절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에게도 똑같은 제약을 걸어 선언합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호세아는 고멜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로서 지켜야 할 의무의 테두리 안에 그녀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남편인 자신의 감정 또한 엄격히 절제했습니다. 이 이성적이고 절제된 조치는 아내를 향한 그의 사랑이 눈먼 어리석은 사랑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분별 없는 사랑은 오히려 치유보다 더 큰 해를 끼치기 마련입니다. 고멜이 호세아에 의해 구속된 목적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격리와 징계 시간을 거치게 된 것은 제약된 옛 습관을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곧 바로 성화의 시간,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시련과 시험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4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화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 리더십을 모두 상실하게 될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흩어버렸을 때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처참히 무너뜨렸을 때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고멜이 많은 날 동안 징계를 받아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많은 날 동안 주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징계의 목적이 파멸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화풀이나 처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법적인 진노와 형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동일한 죄목으로 다시 형벌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교정이며 자기 백성 안에 거룩함을 창조해내기 위해 설계된 사랑의 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종종 뼈아픈 징계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빚지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의 우상들을 깨부수시고 숨겨진 제약된 습관들을 들춰내어 제거하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이 아픈 성화의 기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가 달아야 할 영광의 훈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옛 습관에 머물러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죄의 종로를 타던 성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분입니다. 이 짧은 장은 5절에서 찬란한 소망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 1장과 2장의 결론이 그러했듯 3장 역시 눈부신 회복의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며 그들의 왕 다윗을 구하고 여호와의 그분의 은총을 여호와와 그분의 은총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이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 다윗 왕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고 세상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왕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다윗의 자손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귀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귀환이 스룹바벨부터 에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까지 100년에 걸쳐 세 차례로 나뉘어 일어났다는 점을 볼 때 이스라엘의 귀환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 느헤미야 시대에 온전히 성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궁극적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바로 약속된 왕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시고 온 땅에 흩어진 잃어버린 양들을 모아 자신의 교회로 삼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3장은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분의 은총, 선하심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끝이 납니다. 이 부분을 KJV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와 그분의 선하심을 경외하리라 Fear the Lord and His goodness 라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두려워해야 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공포나 테러, 무서움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노래하는 이 문맥 속에서 공포나 두려움이 무서움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함은 거룩한 경외함, 즉 하나님을 향한 압도적인 경외와 찬탄을 뜻합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도울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 품으로 도망쳐 안기는 경외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자들은 그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서면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선하심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넘쳐흘러 우리를 압도할 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게 되며 동시에 이렇게 선하신 모든 것이 어떻게 전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경외하심 어린 경탄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과 사귐, 즉 친밀한 교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온전히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의 여정은 반드시 영광으로 끝을 맺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 선포하는 바와 같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정에서 시작하여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손이 친히 이 일을 행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구속과정 중 그 어떤 단계도 낙오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죄인을 찾으시고 구속하시며 성화시키시며 마침내 영화롭게 하셔서 온전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3장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호세아와 고멜의 옛날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분이 구속하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기억에 남는 문학적 비유 중 하나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 나옵니다. 주인공 장발장은 감옥에서 19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후 출소했지만 사회는 그를 철저히 불황자이자 전과자로 취급하며 쫓아냈습니다. 거절당하고 머물 곳 없는 그를 한 자애로운 주교가 자신의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여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장발장은 주교의 은식기를 훔쳐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못 가 경찰에 붙잡힌 그는 주교의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경찰들은 당연히 주교가 절도죄로 그를 고소하여 다시 감옥에 쳐넣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교는 모두 깜짝 놀만한 행동을 합니다. 경찰에게 그 은식기들을 자기가 선물로 준 것이라 말하더니 한 걸음 더 나아가 훨씬 더 값비싼 은초대 두 개를 장발장에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이것들을 깜빡 잊고 그냥 갔더군. 장발장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았습니다. 정죄와 처벌을 받아 마땅한 자리에 자비가 주어졌고 심판이 내려져야 할 자리에 과분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주교가 베푼 이 대가 없는 친절과 은혜 한 번이 장발장의 인생 행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로 다 전달하기에는 그 감동적인 장면의 무게를 다 담아내지 못하겠지만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인간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고멜처럼 하나님 앞에 불충실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방황했습니다. 장발장처럼 유죄 판결을 받아 심판의 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사랑하셨으며 구속해 주셨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은과 보리로 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호세아는 정조를 깨뜨린 불충실한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자신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구속한 것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육신의 구속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은 영원하고 완전무결한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 3장은 호세아와 고멜의 로맨스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음란하고 불충실한 신부 고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찾아오셨고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제 자신의 고귀한 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에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위대한 구속자의 사랑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여러분의 경외감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아주셨고 다가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구속하셨으며 지금도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저 영원한 영광의 집으로 반드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3장 5절에 이 찬란한 소망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평생 마음에 품고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그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